한국 당국이 북한의 토지 사용료 개성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100만 평 남짓한 그 부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남북한 간에 지난 2004년에 개성공단을 조성하면서 개성공단이 이제 조업을 가동을 하면은 10년 뒤부터는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돼 있었던 사안인데요. 이 올해가 바로 10년째 되는 해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토지 사용료를 이제 납부하게 되는데 이번에 그 북한 측이 한때 그 방북을 불허했었던 남한 측 요원들은 북한 측의 설명으로는 아무래도 그 토지 사용료 관련한 그 협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그 남측의 그 입장만을 말하자면 주장했다라는 그런 불만을 나타냈던 것으로 그렇게 한국의 당국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 입주 기업들의 입장 그리고 또 북측이 요구하는 건 또 어느 정도 선이고 또 이것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또 어떻게 그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볼까요?
네, 남북 당국이 아직 그 토지 사용료에 대한 그 이것을 얼마로 할 것인가 이런 그 비율, 액수 이거에 대해서는 뭐 공식적인 협의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동안 그 업주 기업과 북한 당국 또는 그 남북한 그 아마 그 협회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아마 비공식적으로 그 얘기가 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좀 그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 좀 입장차가 있는데요. 북한 측은 현재 그 분양가에 5에서 10%의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런 그 입장인 반면에 입주 기업들은 그 분양가의 1% 정도가 그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좀 북한은 좀 많이 내라 이런 입장이고요.
네.
그 입주 기업들은 그것은 좀 부당하다, 너무 비싸다 이런 입장인데요. 앞으로 이것이 그 어떻게 당국 간 물론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는 이렇게 그 어떤 그 공간을 사용하는 그 이 사용료 그것을 이제 반드시 내게 되긴 돼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너무 많아서 회사 운영에 지정을 가져오면 아예 양쪽이 다 잃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적정선에서 잘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었는데요.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토지 사용료 문제는 좀 쉽게 풀릴 수 있는 건가요?
그 서울에서 그 실제로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남북한 사이에 사실 토지 사용료 관련해서 그 괴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북측이
네.
요구하는 그 퍼센티지와 이 한국의 입주기업들이 그 적정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이에는 상당한 그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양측이 당국자들 간의 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그 협의를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러나 남북한 모두 개성공단의 그 필요성 그리고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토지 사용료 문제를 놓고 이것 때문에 그 개성공단 문제에 차질이 있다거나 조업에 이런 사안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대체로 그 남한 쪽에 한국 쪽에서의 입주기업 관계자라든지 당국자들의 그런 견해입니다.
네. 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남북관계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글쎄요. 그 남한과 북한 이 뭐 양측이 그 정하기 나름인데요. 첫 번째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은 역시 그 저희가 지금 얘기한 대로 당국 간 회담이 열릴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당국 간 회담이 열리면은 남북 관계는 그야말로 이제 큰 고비를 하나 넘고 좀 화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그 관측이 많은데요. 다만 한 가지 그 저희가 주목해 볼 것은 당국 간 회담에 앞서서는 뭐 아까도 그 통일부에서 그 예비 접촉, 예비 회담을 갖자 이렇게 그 얘기가 있었대는데요. 아마 뭐 회담이 열리기 전에 아마 그 예비 접촉이 있을 것 같고요. 예비 회담이 열리게 되면은 이제 의제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를 논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만일 한국에서 그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원하는 핵 문제 또 뭐 이런 문제를 그 논의하겠다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이건 좀 뭐 이산가족 상봉은 몰라도 핵 문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아마 그 그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문제를 그 받아들이고 또 5.24 조치 해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한국으로서도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요. 양측이 그야말로 이제 예비회담이 열려서 의제를 어떻게 그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향후 그 종국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BOA가 보내드리고 있는 주말 시사 분석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금까지 지난 한 주 남북관계를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렸던 제47차 미국과 한국의 연례안보협의회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국방부 장관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카터 장관과 저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고도화, SLBM 시험 발사 등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 이행 지침을 승인하고 동 지침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의 목소리였는데요. 자,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 미국과 한국의 안보협의회 영어 약자로 SCM이라고 하는데 이 모임이 어떤 성격의 협의체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미국과 한국은 오랜 군사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호 안보 협력 조약에 따라서 어느 일방이 외침을 받거나 무력으로 그 침공을 받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개입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오랜 군사 동맹 관계인데요. 말 그대로 미한 안보 협의에는 국방장관 수준에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군사정책이나 안보정책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워싱턴과 서울을 번갈아가면서 매년 한 차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연례안보협의회가 처음 시작된 것은 지난 1968년 그러니까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한국의
네.
시기였는데 이때 그 하와이에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정상회담이 열려서 이 연례안보협의회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 1968년이라고 하는 그 환경은요. 그때 당시에 그 1.21 사태 이 북한이 말하자면 청와대를 진입하는 무장 공비들을 그 내려보낸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미군 순양함, 정찰 순양함 푸에블로호를 동해 앞바다에서 이 북한이 나포하는 그런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한반도에서 사실 긴장이 최고도로 높아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해에 미한 두 나라 정상이 하와이에서 만나서 이 연례 국방 강요 회의를 매년 교대로 돌아가면서 서울과 워싱턴에서 열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그 이후에 계속되어 온 것이 안보협의회 SCM입니다.
네. 이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그리고 한국의 한민구 장관이 회담을 마친 뒤에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의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과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이 그 서울에서 지난 일 그 제47차 미한 연례안보협의회를 열고요. 그 16개 항에 걸친 그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은 역시 그 미사일 문제입니다. 북한이 그 탄도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요. 미한 양국 당국은 먼저 그 탄도 미사일이나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영어로 이 머리글자를 따서 4D라고 부르는데요. 이 4D 작전 개념의 이행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4D란 유사시 그 지상미사일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대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까지 타격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미국과 한국은 그 전시작전 통제권을 언제 어떤 조건에서 그 한국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미한 두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계적으로 특정 연도를 정해놓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어떤 특정한 군사 임무를 막기 위한 능력을 완전히 갖추게 되면 전작권을 전환하자 이렇게 합의한 겁니다.
네. 자, 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논의가 됐나요?
아, 그 한국과 미국 한민구 장관 그리고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하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 문제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 상당히 지금 아주 그 말하자면 그 첨예한 현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미한 국방장관 SCM 회사의 그 회의를 앞두고 이 사드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의 고위 그 임원이 그 이 한국 정부와 사드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는 바람에
네.
또 한 차례 이게 뭔가 그 계속해서 한국 정부는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 물밑에서는 뭔가 작업이 진행 중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또 한 차례 불러일으켰는데요.
네.
이번에 다시 한번 한민구 장관과 카터 미 국방장관이 사드 문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방장관 회담 외에도 미국과 한국의 합참의장들도 만나서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는데 여기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이 있었나요?
네, 그 미한 국방장관 회담 외에도 그 미국과 한국의 합참의장이 참여하는 그 미한 군사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예, 군사위원회는 그 전략지시 또는 작전지침을 하는 그 군사 그 동맹 군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례적인 군사 회의입니다. 아, 이날 그 회의에는 한국의 그 이순진 합참의장이 참여했고요. 미국에서는 그 조지프 덤포드 미국 합참의장이 참여했는데요. 두 그 미국과 한국의 합참의장은 최근에 그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미한 그 연합 방위 태세 강화 방안 또 아까도 말씀드린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이런 일련의 군사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이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 4일이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도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다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또 그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 그리고 중단 촉구 이것은 사실 어느 자리에서든 한국의 국방 당국자들이 강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의 그 양자 회담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졌고요. 또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역시 한민구 장관이 기조연설을 통해서 강조한 대목인데요. 이 한 장관은 이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 그리고 9.19 공동성명에 따른 의무와 공약을 준수해야 된다 또 의미 있는 6자회담 재개로 비핵화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고요. 아울러서 한 장관은 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한반도 통일 평화 통일 구상에 대해서도 아세안 회원국들이 관심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이번에 그 열린 회의는 그 제3차 그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담인데요. 그 아세안의 여러 그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그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이런 국방장관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그 군사와 관련된 군사적 현안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 이 자리에는 그 최근에 가장 큰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 영유권 문제에 대한 그것이 가장 큰 논란이 됐는데요. 그 이 자리에서 한국의 그 한민국 국방장관은 그 남중국해 그 자유항해 문제를 그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고요. 또 그러나 그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시는 대로 그 미국과 그 중국의 입장이 맞서서 그 결국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했는데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 남중국해 그 자유항해권을 그 중시하는 그런 그 입장이고요. 또 그런 행동을 최근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이에 반대하는 바람에 어떤 그 이에 대한 공통적인 입장을 참석하지 못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바로 여기에서 그 첨예하게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하는 것도 이 두 나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그 부분일 것 같은데 한 장관은 여기에서 어떤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할까요? 어떤 말을 했나요?
예, 한 장관이 사실 최 기자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해 그리고 비행 이것에 대한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장관은 그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에서 그 벌어지고 있는 긴장 상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부 한국 언론들은 그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 이 남중국해 사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미국 편을 들어줬다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한국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 자유항해와 비행을 그 촉구하는 것은 원칙적인 입장이고 또 이것이 평화롭게 그 갈등이 해결돼야 된다는 것은 그 오바마 대통령과 그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정상회담에서도 남중국해에 대해서 그 입장을 정리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이 갈등을 빚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항해의 원칙과 또 갈등이 있을 경우에 평화적인 해결 이 부분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있고요. 그 미국이나 중국 어느 쪽에도 경사되지 않는 그런 일반론적인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혹시 이 청취자들 중에 이 남중국해 문제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가 뭐 좀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현재 이 미중 두 나라 입장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한마디로 그 중국은 그 남중국해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남중국해 대부분이 그 상당히 중요한 해역입니다. 전 세계 그 해상 물동량의 한 50%가 그 남중국해를 통해서 통과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 일대가 고대로부터 그 중국의 그 영유권 지대였다 이렇게 하면서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그 몇 개 그 환초가 있습니다. 산호초로 이루어진 섬인데요. 거기에 그 일종의 그 매립 사업을 진행을 해서 등대도 세우고 또 무슨 활주로도 만들고 이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 자신들의 그 영유권을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그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보면 이 같은 그 환초 지역이 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또 가까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미국은 물론 그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국제법을 일단 존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문제가 또 주변국하고 있으면 그 다자간 협의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필리핀, 타이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참여한 다자간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역시 그 인공섬 문제인데요. 그 중국이 그 인공섬을 건설하고 그것이 영유권이라고 계속 강조하자 그 미국은 이 같은 그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구축함을 그 문제 그 인공섬 주변에 가깝게 항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미국으로서는 그 중국의 그 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이것이 하나의 그 국제적으로 보장된 자유 항해를 그 미국이 그 실현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엔의 해양법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엔의
네.
해양법 협약은 그 말하자면 그 해상에서 그 영유권을 그 지역 말하자면 섬이든 그 한 나라가 영유권을 그 가지고 있는 지배를 하고 있는 해역으로부터 12해리까지에 대해서는 영유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그 스프레틀리 섬이라든지 이런 주변국들과 그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그 주요 섬들에 말하자면 인공 말하자면 그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것은 그 시점부터 12해리 영유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유엔
네.
해양법 협약은 이렇게 환초나 이런 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상에서의 여러 군도에서의 말하자면 그 시비해리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강대국들이 이 항로를 놓고 지금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참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UN에서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이 그 상정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특히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 좀 알아볼까요?
네, 그 UN의 그 북한 인권 그 개선을 촉구하는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이 그 UN에 상정이 됐는데요. 이번 초안은 그 북한의 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 초안을 살펴보면 북한 당국자들이 그 반인도 범죄에 해당되는 인권 유린 등 인권 침해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해서 책임 규명 노력을 펼침으로써 인권 범죄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고요.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가 나서야 한다 이 점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초안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예, 그 초안이 현재 그 제3위원회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다루는 위원회인데요. 그 지난 1일에 상정이 된 상태고요. 위원회. 그리고 5일에는 정식으로 유럽연합이 여기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그 제3위원회에서 표결은 오는 16일에서 20일 사이에 표결이 실시될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표결을 통해서 채택이 되면 총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네. 총회에서는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에서 반응이 좀 있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그 반응이 좀 그 이번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이번에 그 회의가 열린 데서 그 북한의 그 인권상 그 상당히 개탄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날 회의에는 그 북한 외무성에서 그 최명남 그 부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번 그 결의안을 작성한 유럽연합과 일본을 강력히 비난했는데요. 최명남 부국장은 그 북한이 최근 그 유엔 인권 최고 대표와 유럽연합 인권 특별 대표를 초청하는 등 그 대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유럽연합과 일본이 이번에 그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대결을 촉발시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대규모 국제 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 내용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 서울에서 그 서울 인권 대화라는 것이 열리는데요. 이 인권 대화 창립 대회가 이번에 그 최대규모 북한 인권 주제로 한 국제 회의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대회 자체는 이 한국이나 영국 이렇게 국제사회 몇 개 인권 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를 하게 되고요. 핵심적인 것은 이 그야말로 그동안의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해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 그 세계 각국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주요하게 활동하는 인물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죠. 마루즈키 다루스만 씨가 참석을 하고 이 미국에서도 로버트 킹 국무부 인권 북한 인권 특사가 참석하고요. 그 마이클 커비 예,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분 아닙니까?
네네.
이분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전 동티모르 대통령 호세 라모스 오로라 대통령인데요. 이분도 참석하고요. 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말하자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북한인권 회의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지금까지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한반도 주요 뉴스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그럼요. 북한도 경쟁이고 오히려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경쟁이 심하지 않냐. 북한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북한은 생존 경쟁이에요.
경쟁사회로 불리는 한국은 국민 개인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 치열한 것이고 북한의 평범한 인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한 생존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이 사람.
아, 한국에는 이제 2007년도에 왔어요. 2007년도에 왔고요. 또 1년 동안 또 돈을 벌어서 또 영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왔어요. 네.
영어를 배우러 영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이 사람은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끝내고 사회로 나왔던 첫날도 돈 벌 수 있는 직장을 찾아 취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직을 시켜주던가요?
그때 그 매니저 자리가 비었었거든요. 그래서 가니까 오토바이는 탈 줄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네, 그래서 내 오토바이 탈 줄 아냐니까. 아,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래서 뭐든지 시켜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한국의 밑바닥 생활이 어떤지 알고 싶어 서울역에서 첫날 밤을 지샜습니다.
아, 북한에서 항상 그런 선전을 하거든요. 한국에 가면은 북한 말로는 꽃제비죠. 네, 노숙자. 네, 정말 거지가 너무 많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사진들을 막 이렇게 보여줘요.
1년을 벌어 모은 돈으로 간 영국에서도 여행자들의 숙소를 내주고 민박집을 대상으로 김치를 팔아 유학 생활을 했던 억척스러운 젊은입니다.
기회죠. 기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은 때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북한 분들에게 대한민국이 바로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오늘은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일꾼이 되고 싶다는 늦깎이 대학생 탈북자 김재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제가 그 하나원을 나와서 오전 10시에 나왔어요. 오전 10시에 나와서 이제 집이라고 해서 가면은 이제 나머지 이제 뭐 생활 필수품들은 후에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집을 이제 열쇠를 받고 그다음에 나와서 교차로 신문 보고 그날 오후 2시부터 일을 했어요. 10시에 나와가지고 2시에 전화하니까 사장님이 아 그러면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해 석 달간의 신분조사와 하나원 교육을 마쳤던 김재원 씨.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는 이야기가 참 신기했습니다.
제 주머니에 5만 원이 있었거든요. 한 50불 정도 되죠. 50불이면 북한에서는 엄청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걸어야 되니까 동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5만 원짜리를 들고 가서 이제 환타를 한 병 샀어요. 환타 주스를 한 병 사서 마시고 그 다음에 동전을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전화를 했죠. 그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했거든요. 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시더니 아 그러면 여기가 어딘데요? 일로 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택시를 탔죠. 내가 이제 모르니까.
알고 보니 버스를 타도 한정거장 거리였던 대형 생필품 잡화상점. 한국에서 마트라고 부르는 곳을 비싼 택시비를 내고 찾아갔습니다.
제가 전화로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아, 이 친구는 조금 성실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뭐 제가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으니까.
취직을 하려면 이력서라는 것이 필요하고 신원을 보증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 마트의 사장님은 그런 격식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장님이 뭐 되게 바쁘셨어요. 바쁘셨고 그 사장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이제 작은 슈퍼를 이제 매입을 해서 그 슈퍼를 이렇게 엄청 크게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또 옮기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슈퍼가 거의 한 7개째 이렇게 옮기시는 분이시라서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아 이게 뭐 북한에든 뭐든 뭐 상관없지 않았을까요? 그때 심정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엇이든 잘해보려고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가니까 오토바이는 탈 줄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네, 그래서 내 오토바이 탈 줄 압니다. 아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래서 뭐든지 시켜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고기 자를 줄 아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 고기 한번 못 자르겠습니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선 코너에 매니저가 없는데 여기 가서 이제 하라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생선 가게 판매원. 손님이 원하는 생선을 골라 다듬어주고 또 그날 준비된 생선을 모두 팔아서 실적을 내야 하는 생선 판매대의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날 이제 생선 코너 매니저에 갔는데 고등어 자반 좋아하세요?
잘 먹죠.
네, 그 고등어 자반을 할 때에는 고등어를 이렇게 수직으로 써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썰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네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등어 조림 그 사러 오셨던 아줌마가 막 화를 내시면서 아니 고등어를 이렇게 자르는 게 어디 있어요?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줌마가 칼 주세요. 그리고 그 아줌마가 축축 잘라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 그거 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잘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운 거죠.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우면서 일도 배우고.
사실 여름날은 생선이 잘 안 팔리는 시기입니다. 판매대를 쓱 하고 둘러보다가 바로 옆 정육 판매대로 가버리는 사람이 일수였는데 그 정육 코너의 매니저가 귀에 걸 수 있는 마이크를 끼고 손님들을 불러모으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재원 씨도 도전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가 이제 좀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는데 여름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선을 많이 안 드시잖아요. 이렇게 그 닭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드시잖아요. 삼계탕이라든지 뭐. 그런데 생선 코너가 있으면 마트에 가면 대부분 다 정육 코너가 이렇게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육 코너에서 사장님이 헤드셋을 끼고 계속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생선 코너에는 사람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했죠. 이 생선을 내가 많이 팔아야지 그래도 내 이 자리라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육 코너 그 매니저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 헤드셋 좀 끼고 나도 이거 광고를 좀 하자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라고. 근데 그때는 북한 말을 했죠. 그러니까 북한 사투리를. 아 뭐 방금 들어온 오징어가 하면서 한 마리에 1,000원 막 하면서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제주산 갈치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니시다가 그 이제 마트에서 방송이 다 바깥으로 다 나가잖아요. 아니 저런 뭐지 이렇게 하고 손들이 막 오신 거예요. 아줌마들이랑 막 그래서 왔어요. 생선 코너에 줄을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사장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다음날부터 헤드셋 광고를 다 제가 했거든요. 헤드셋 끼고 막. 그리고 뭐 이제 그 남을 코너에 계시는 이제 아줌마들이 오셔가지고, 아, 우리도 좀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그럼 뭘 해야 돼? 뭘 해드려야 돼요? 이렇게 가면은, 아, 뭐 상추라든지, 상추 같은 경우는, 날짜가 2, 3일 정도 지나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빨리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 뭐 상추 그 멘트도 해드리고 그렇게 일을 시작을 했죠.
신이 났습니다. 재미도 있었습니다. 활기찬 목소리로 신선한 생선을 자랑하는 재원 씨 목소리에 아주머니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덩달아 최고 매출도 기록했습니다.
한 번은 매출을 70만 원을 넘게 매출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선 코너에서 70만 원 이상을 매출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삼겹살 같은 건 한 두세 군만 돼도 만 원, 이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선은 그때 당시에는 오징어 한 마리에 1,000원 뭐 고등어 한 마리에 1,000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조개 한 봉지 500원 이렇게 했어요. 2007년도에. 그러니까 그거를 10만 원을 팔려면 얼마나 팔아야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천 원짜리 10만 원을 팔려면 얼마나 많이 팔아야 되겠어요? 정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몰려올까? 어떻게 하면 생선을 많이 팔 수 있을까? 날마다 살피고 고민을 했습니다. 날은 덥고 판매대에 누워있는 생선도 금세 탄력을 잃어갈 것 같고 그냥 두면 생선 사가는 손님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일. 신선도를 어떻게 유지할까 고민하던 재원 씨는 생선 밑에 깔아둔 얼음을 주목했습니다.
얼음이 왜 중요하냐면 그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얼음이 중요한 거죠. 그 공장 얼음 공장에서 나오는 얼음은 되게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각이 지어 있는 그 얼음을 생선에다 그냥 올려놓으면 생선이 기스가 가거든요. 선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되게 아침 일찍이 나와서 얼음을 펴고 그 꼭대기에다 이제 비닐 같은 거를 깔고 네 그리고 이제 생선을 올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비닐을 놓고 생선을 넣으면 생선이 또 미끄러져 내려가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도 많이 했고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뜨거운 음료를 그거를 갖다가 생선을 이렇게 놀 자리에다 그걸 놨어요. 그걸 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얼음이 이렇게 녹아서 내려가잖아요. 네, 그죠? 네. 녹아서 내려가면 거기다 생선을 올려놨어요. 그럼 이렇게 싹 파이니까 생선이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생선을 놨어요. 네.
20대 후반의 청년 재원 씨가 미끌미끌하고 비늘이 깔깔한 생선을 다듬고 손님들이 마음에 들 때까지 웃으며 장사를 하는 판매원으로 빨리 적응을 한 데에는 사람 많은 곳에 가야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고 당부를 했던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서였습니다.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된다. 네, 그래야 그곳에 무엇이 있냐면 정보가 있다는 거죠. 또 사람이 많은 곳에 가게 되면 그 문화에 빨리 익숙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많은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네. 항상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과 많이 대화할 수 있는 곳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어딜까를 곰곰이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마트에 가서 일을 하면은 정말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대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항상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마트를 선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일을 시작했던 첫날 서울역에 갔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첫날 어디 가서 잔지 아세요? 서울역 와서 노숙을 했어요.
왜요?
항상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북한에서랑 북한에서 항상 그런 선전을 하거든요. 한국에 가면은 북한 말로는 꾸제비죠. 네, 노숙자. 네, 정말 거지가 너무 많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사진들을 막 이렇게 보여줘요.
남조선은 거지가 득실되는 사람 살 곳이 아니라고. 당과 수령이 인민을 다 먹여 살리고 있는 조국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배웠던 김재원 씨였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노숙자가 있을까? 물론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 북한식 우리 얘기를 하면 양육 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어 있고 없는 자는 계속 없게끔 되어 있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원리들을 뭐 수년 동안 배웠고 또 그러한 이야기들을 수년 동안 들어왔고 그게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서라도 뭐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저렇게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정착 8년째인 대학생 김재원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입니다. 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this American English phrase?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Well, this is the phrase that we're going to learn about today. 그럼 먼저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did you get a chance to teach your grandfather how to use a smartphone?
I tried, but I gues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because he just couldn't seem to understand what I was explaining to him.
Well... It may seem impossible, but just be patient.
Okay, got it.
본문에서 제이슨이 Hey, did you get a chance to teach your grandfather how to use a smartphone? 할아버지께 스마트폰 사용법 가르쳐 드렸니? 라고 묻자 마이크가 I tried, but I gues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Because he just couldn't seem to understand what I was explaining to him.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새로운 것을 알려드리는 게 쉽지가 않네. 하나도 이해 못하시더라고. 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제이슨이 Well, it may seem impossible, but just be patient. 쉽진 않겠지만 꼭 참고 잘 가르쳐드려. 라고 말하고 있어요. Keep today's phras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did you get a chance to teach your grandfather how to use a smartphone?
I tried, but I gues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because he just couldn't seem to understand what I was explaining to him.
Well, it may seem impossible, but just be patient.
Okay, got it.
Today's phrase is... You can't teach, T-E-A-C-H, teach an old dog new tricks, T-R-I-C-K-S, trick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This phrase means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teach someone new skills or to change someone's habits or character. 늙은 개에게는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새 기술을 가르치거나 사람의 습관이나 성격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알아볼까요? 올해로 팔순을 맞으신 아버지께 컴퓨터를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친구에게 It's going to be hard for him to learn.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연세 때문에 제대로 배우기 힘드실 거야. 가르쳐드리기 어려울걸?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old habits, H-A-B-I-T-S, habits die hard. old habits die hard가 있습니다. old habits die hard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즉, 오래된 습관은 바꾸기 힘들다는 뜻이죠. 오늘의 표현,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꼭 기억하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did you get a chance to teach your grandfather how to use a smartphone?
I tried, but I gues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because he just couldn't seem to understand what I was explaining to him.
Well, it may seem impossible, but just be patient.
Okay, got it.
So today we learned what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means. Try using this phrase with your friends.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